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오늘 열린 51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참석했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얀 양국은 이날 SCM에서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남한 당국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자신들의 최후 통첩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원을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면서 우리식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큰 물난리가 난 북동부 도시 베네치아에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우로 홍수가 난 베네치아는 수위가 최고 1.8m까지 상승했을 때 도심 80%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베네치아에서 50년 내 최대 자연재해입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번 홍수가 나라에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대응에 필요한 기금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또 이번 홍수로 피해를 본 사람은 최고 $5,500, 그리고 사업체는 $22,00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홍수로 현지 박물관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현 시점 홍콩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브라질에서 열린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이같이 강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범죄 행위가 법치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유린했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했으며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엄중한 도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 행정장관이 법에 따라 정무를 처리하는 것과 홍콩 사법기구가 법에 따라 폭력적인 범죄 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가 이미 도입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터키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터키는 미국상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최근 자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러시아가 만든 최신형 S-400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운영을 통해 미국의 군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이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의 터키 인도를 중단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범죄를 ICC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ICC 검사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ICC 검사실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며 특정인에게 형사처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미국 의회 내에서도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원에서는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미얀 두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미얀 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 직후 열린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일 양국 이견을 좁힐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종료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올해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한 연합 방어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연말까지 증액된 한국의 분담금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간다며 회의에서 부유한 우방국과 동맹국이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에스퍼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한 양국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양측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으로 미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미한 방위조약에 분담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미국은 먼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환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얻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인데 동북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여기 있으니까 미국의 전략이 가능하지 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서해 미군 군함이 오려면 중국 코앞에까지 와도 중국이 뭐라 못하잖아요. 우방인 한국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김 교수는 분담금 증액을 훗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면 한국도 동맹과 안보 비용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증액은 결국 동맹을 깨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동맹을 배려하던 이전과는 달리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여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얘기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네요. 특히 뭐 지소미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뭐 일정 부분 좀 동맹을 배려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뭐 하여튼 지소미아에 대한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고 SCM에서도 미국 방장관이 그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방위비 문제인데 터무니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절충점을 찾아야겠죠 협상을 통해서.
미한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인 미한 연합 공중훈련 조정 여부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결과 설명을 통해 현재 훈련 계획이 바뀐 건 없다며 미국과 조정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SCM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이브럼스 한미 연합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한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에스퍼 장관이 올해 미한 공중연합 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의회는 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한 지난 8월 23일, 미 하원에선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한 미 동맹국들 간 공동의 이해에 기여하는 어렵게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정당성이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다며 고조되는 한일 갈등이 두 나라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미래가 안개 속으로 빠진 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우려는 악화된 한일 갈등 전반에 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상하원이 미한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잇따라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상원의 결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채택됐습니다. 또 하원의 결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뒤인 지난 9월 말 채택됐습니다. 메카루 의원은 당시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악화된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Japan has now banned certain products to be exported to South Korea, which are used by South Korea and Samsung, which is my district.
메카루 의원은 일본이 특정 품목의 한국 수출을 금지해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 업체인 삼성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VOA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학물질 수출 규제 조치가 당혹스럽다며 양국 갈등은 미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bad for America and really unfair for America to have to defend two countries that will not coordinate in defense of each other.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정상급에서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지난 7월 VOA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북한이 아닌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say. I really don't want to take sides on the trade issue. Other than to say that I would hope the United States could use.
앵겔 위원장과 메카우르 의원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고위급 지도력을 통한 한일 갈등 중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셔먼 의원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 14명도 지난달 말 한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재 역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미국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결국은 주권을 가진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일 경우에만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ly if it's productive, that's a long and historical friction that we might end up making things worse.
한일 문제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를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VOA에 미국이 미한 미일 이중정상회담 또는 각 정부 당국자 간 직접 회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서로를 존중하고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안보 구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철회가 대북 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조, 잠수함 탐지 등에 지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한일 공조가 미치게 될 전체적 파급 효과를 지소미아 종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미국은 지소미아 파괴의 파급 효과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 동원 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충분히 납득시키는 데 매우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ese... 유사시 남한 내 주요 활주로 파괴 등으로 항공 전력을 일본으로 옮겨야 할 경우 한일 간 기밀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며 전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개하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사 방식으로는 대처가 늦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맞지만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서 다른 포괄적 협력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의 유엔군 병력 증원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airfield damage in South Korea and there's just not a place to put American aircraft in Korea. 최악의 경우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주일 미군 증원 전력 수용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철회가 불러올 상징적 후폭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외에도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전반적인 한일 공조 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꼽으면서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정보 공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유에 둘러싸인 역내 안보 환경상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라는 선임연구원은 VOA에 1953년 체결한 미한 상호방위 조약은 태평양 지역을 범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넘어 영내 전체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미한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삼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영내 안보 구조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서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평화 헌법 등으로 군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내 위협 대응에 미일, 미한 동맹을 상호 보완적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를 거부할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12월 실무회담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근본적 해결책 없는 만남에는 흥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14일 미국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명의 담화를 내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제3국을 통해 12월 중 협상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의가 미북 간 만남을 연출하며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측에 이미 요구사항들을 명백히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며 미국이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정세 변화에 따라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로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에 가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김영철 아태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도 미북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거론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명한 용단이라며 조미대와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번 담화로 북한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은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조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It's consistent with what foreign minister said right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talk.
이번 담화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리용호 외무상이 제기했던 주장의 연장선이며 북한은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북한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인 일로 꼽은 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이번 담화는 북한이 보다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re saying very clearly that they're not interested in an end of the war declara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서 입장을 바꿔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같은 보다 실질적인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가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예,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신호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곧바로 북한이 반응을 내놓은 게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호는 미국에 대한 압박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maybe there's some other, you know, independent driver for that deadline.
연말 시한과 관련해 다른 독립적인 요인이 있어 보이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느끼거나 성취하고 싶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4일에만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김영철 아태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고 미북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연말 시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im Jong-un has painted himself into a corner by establishing this December 31st end of year deadline or expiration date to the Trump-Kim bromance.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1일이라는 연말 시한을 정해 스스로를 구석에 몰아놓은 셈이라며 김 위원장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북한의 최근 담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재 완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 관계 국장입니다.
They want to get they know that in order to make their economy work in terms of what their strategy is.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경제가 작동하게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 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다면서 이로 인한 김 위원장의 부담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they probably elevated their expectations, sort of thinking we're going to get some finally we're going to get some good news.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악화된 경제 상황을 제재 등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자신의 정책에 불합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도 제안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내년에 미국과 북한이 올림픽 휴전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김 장관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디어들을 갖고 미국에 간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예를 들어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제한의 완화 같은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올림픽 휴전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내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같은 긴장 완화와 이를 통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이루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면서 대화 국면이 전격적으로 전개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연말 전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면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의 핵심 메시지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나란히 가야 하고 남북미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세 나라 관계가 모두 일부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 비핵화에서 성공적인 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또다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의 공동성명은 지난달 넉 달 사이 네 번째로 유엔에서 과거 미국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전날 대북 규탄은 미국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 자국의 방어적 군사활동인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안보리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발표한 대북 비난 성명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입니다.
The statement made by EU country, including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that call for convocation of the closed-door meeting of UN Security Council.
김성 대사는 영국 등 세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자국 내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1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는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넉 달 새 네 번째입니다. 이들은 성명 발표 때마다 북한의 도발은 영내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y have in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주목되는 건 영국 등 세 나라의 지속적인 대북 규탄이 미국의 행보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엔에서의 대북 규탄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역할이었지만 최근 미국은 대북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로버트 우드 미 군축대사는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우드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을 뿐 미국을 겨냥한 북한 대표의 비난에는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렛대를 갖고 싶어 한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14일 발표한 2019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핵심 지역에서 지도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외교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중국의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레리 워트젤 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do note and have noted in past reports.
중국의 미북 대화 관여에 대한 바람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흔치 않은 방북이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을 잃어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은 중국의 대북 협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한 미국 정부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 제임스 탈렌트 전 상원 의원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충족하는 선에서만 비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ir engagement in the process means A, they were concerned that they were looking like they were not players.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때 관여하려고 하고 미북 대화 관여를 통해 다른 국익들을 충족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의 마이클 맥드빗 위원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인 제재 국면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n fact China begins to move toward undercutting the sanction regime and essentially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해 북한에 생명줄을 준다면 제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이사회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램노프 부대표는 북한 정부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핀란드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st year, when we presented this resolution, we felt encouraged by the exchange and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화와 교류에 고무됐고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의 징후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 안보는 경악할 수준이고 정보와 통신의 자유 같은 보편적 자유들도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genuine human rights.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기준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14일 B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장했습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번영으로 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국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과거사 조사 경험이 많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환기 정의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의 법인류학자인 에이미 먼더프 교수가 허벌판에서 시신이 대량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 조나선 드레이크 선임연구원은 드론 등을 활용해 3D 작업으로 매장된 시신들의 상태를 분석하는 첨단 기법을 설명합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국제형사사법 담당 관리들, 법률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권위주의 정권들에 희생된 국제 피해 사례와 증거 확보,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설명하며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12일 뉴욕 법률대학원에서 북한 정권의 피해자들을 위한 전환기 정의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추동력을 살리고 북한의 체제 전환기가 왔을 때 정의와 화해 과정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전환기 정의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북한 사회가 체제가 지금같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을 억누르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되고 없어지게 될 거고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지난 일들을 없던 걸로 넘어갈 거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법정에 세우고 처벌을 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이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에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것도 북한 주민들도 민주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 그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돼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북한에 지금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납득이 가게 전할 거냐 그런 고민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네이슨 교수는 이날 회의 뒤 BOA에 전환기 정의는 과거의 비극에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call it transitional justice because it's transitioning from the past tragedy into some future that we hope will be better.
다양한 형태의 전환기 정의에서 특히 중요한 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이란 설명입니다. 네이선 교수는 과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며
방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는 북한에 전환기 정의를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법 권위자인 뉴욕 법학대학원의 루디 타이텔 교수는 전환기 정의를 정의를 수정하는 전환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It was really about transitions modifying justice and often this is not ideal. It can sometimes be compromised, but it's really
전환기 정의는 권위주의나 압제를 감내해야 했던 사회가 과거의 유령들과 때로는 타협하고 씨름하며 어디까지 선을 긋고 더 나은 내일로 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전환의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과거 남북 통일에 관한 전환기 정의 관련 책을 공동 집필했던 타이틀 교수는 옛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아랍의 봄도 전환기 정의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가장 중요한 건 문서화된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role right now, you know, of that report in 2014 was documentation. We need to disseminate it more.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범죄를 포괄적으로 담은 이 보고서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더 많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인권은 평화 방정식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의 페르난도 트라베시 대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다수의 과거사 정리위원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환기 정의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South Korea has a lot of experience on transitional justice because South Korea has already had
트라베시 대표는 북한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엘리트들은 국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이념과 사상이 아닌 주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환기 정의는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모두 기소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누구나 차별이 없고 소외되지 않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쌓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전환기 정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유엔과 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형사사법 담당 관리들이 회의에 참석한 건 북한 정권의 반인권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북한을 상대하는 많은 나라 정부에 보내 개선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평범하고 힘없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싶어 한다는 그 열의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고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정말 많습니다. 이 나라 정부들에게 우리가 이 회의에서 담은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해서 보내서 북한의 그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강력하게 북한 정권이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강력하게 얘기라고 항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저희가 발휘할 것입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북한 노동자들이 BOA 보도 이후 기존 숙소와 작업장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업체들과의 계약이 끊긴 북한 건설회사는 노동자들을 도심 외곽으로 이주시켜 남아있는 공사 현장 한 곳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발견된 곳은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상갈캄 지역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회피를 위해 이름을 바꾼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노동자 10명이 생활하던 숙소가 있었는데 최근 약 20명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거주 인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롭게 이주한 20명은 다카르 도심에 거주하던 노동자들로 최근 BOA 보도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숙소가 노출된 이후 도심 외곽의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현지인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면 이 숙소는 아직 공사가 한창 중인 건물 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50m 크기의 부지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숙소와 세면장, 사무실 등 8개 단층 건물이 세워진 형태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는 문구가 담긴 붉은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과거 BOA가 다카르 도심에서 추적했던 픽업트럭을 비롯해 미니버스와 공사 작업 차량 등도 주차돼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미니버스를 타고 인근 대형 주택단지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단지는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세메르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세메르 그룹 관계자는 지난 9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No, there is no North Korean workers in our company.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지난 8월 세메르 그룹과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협력을 맺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세메르 그룹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자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메르 그룹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진만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며 코르만 컨스트럭션과의 협력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코르만 컨스트럭션과 호텔 건설 계약을 맺었던 이모사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식품회사 파티센도 최근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노동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세네갈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3건 중 2건의 계약이 해지됐고 나머지 1건, 즉 세메르 그룹이 발주한 주택단지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6년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사명을 코리아와 만수대를 합친 코르만으로 변경한 뒤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BOA 보도에 대해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네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BOA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에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온 대북인권단체가 한반도 통일선교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워싱턴 북한선교회가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탈북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 대결집 통일선교연합 기도회 밤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한반도 복음 통일을 목적으로 탈북민 선교와 통일 연구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민 선교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보고 이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양육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북한 선교 기도회, 한국 중국 내 탈북민 선교사 간증, 한반도 복음통일 세미나, 북한 선교학교 등을 꾸준히 열어 디아스포라, 즉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버지니아 지역 한인교회에서 열린 통일선교회 밤 행사는 한국에서 탈북민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은진 전도사의 간증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도 엄청나게 김일성 김정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도중에 말을 안 듣고 따지면
1998년 탈북한 주 씨는 노동당원이었던 부모님 아래 65호 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누리고 살았지만 김일성이 죽고 아버지의 사촌 루이가 탈북하면서 가족이 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난 수치심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술로 세월을 보냈던 주 씨의 아버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종적을 감춰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게 주 씨의 탈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압록강을 건넌 주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가 어렸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지옥을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해서 엄청 울고 계속 악몽을 보고 그런 세월을 한 1년, 2년 거의 하다가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여기로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계속 감시하거든요.
그러나 중국 신양에서 한 기독교 목사를 만난 후 지옥 같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같이 버려진 인생을 누군가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주신대요. 저는 그때 당시 버려진 몸이 아니에요. 부모도 다 버려진.
조 씨는 중국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공안에게 체포당할 위기조차 겪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잃고 버려진 자신에게 기독교 복음은 생명 같았다는 조 씨는 북한 선교는 북한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에 빠진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을 중국에 파송하셔가지고 그 미지 구역에 팔려간 탈북민들도 다 지금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 탈북민 2세들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한테서 태어난 사람, 그 아이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때가 되면 통일의 그 도구들로 쓰게 하시려고 지금.
조 씨는 자신은 중국을 떠났지만 이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중국 내 탈북민들을 선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탈북민 선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준비 없는 통일은 혼란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이제 많이 지치고, 예, 정말 교회들도 지치고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분들도 많이 지친 이유가 북한 선교를 하지만 많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저도 엄청난 많은 시험들과 많은 것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지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일 앞장에 서서 해야 될 분들이 아마 이 디아스포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날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통일 선교사 위촉식은 한인 디아스포라 탈북민 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통일 선교사로 위촉된 노규호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한국과 중국 내 탈북민 선교사들을 한인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노 목사는 VOA에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 또 관련 단체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북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노규호 목사는 북중 접경 지역과 제3국 탈북 난민 캠프 등을 다니며 현장 경험을 쌓고 현지 선교사와 탈북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 시작은 내년 2월 캄보디아 난민 캠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거니까 탈북민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과연 그곳에서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의 선교 역량이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노 목사는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탈북민 선교 활동을 위해 방문 지역의 교회와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유관부처들과 합동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가정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 국립동물건강연구소 네트워크 소속 32개 주 연구소들이 뉴욕주 플럼 아일랜드 동물질병연구소에서 탁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서는 돼지열병 발병 이후 첫 60일 동안의 상황을 가정해 미 전역의 연구소들 간 긴밀한 소통, 효율적 진단, 대응 확대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훈련이 실시된 플럼 아일랜드 동물질병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몽골, 베트남, 일본, 북한, 한국의 농업자원 고갈과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미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농무부는 북한과 한국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영향을 받은 나라로 포함시키고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내장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과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또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임 배경 등 향후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89년 11월 15일 브라질에서 제정이 폐지되고 브라질 합중국이 설립됩니다. 브라질은 1500년 포르투갈의 까브랄이 발견하면서 식민지로서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초기 포르투갈의 주요 관심은 당시 동양에서 수입하던 직물용 붉은 염료를 대신하는 염료용 나무를 채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국명도 이 염료용 나무 파우 브라질을 칭하는 말로부터 온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1807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자 왕실을 브라질로 천도합니다. 1821년 포르투갈 왕실은 황태자 돈 페드로를 섭종으로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국왕을 맞은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대해 중상주의 정책을 다시 강화합니다. 여기에 맞서 브라질의 대지주와 보수주의자들은 돈 페드로 황태자를 옹립해 1822년 9월 7일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 3월 헌법을 제정합니다. 1850년 국내외 압력에 따라 노예 수입이 금지됐으며 1888년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1889년 노예 해방으로 타격을 받은 대토지 소유자의 지지를 받은 군에 의해 왕정이 폐지되고 11월 15일 공화정이 수립된 것입니다. 1908년 11월 15일 미국의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납니다. 메카시는 1950년대에 활동한 정치인으로 1947년부터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상원의원을 역임했으며 메카시즘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메카시즘은 메카시라는 말에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 영어 이즘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메카시즘이란 뜻은 논리적인 이론이나 사실 근거 없이 정적을 비난하거나 공산주의 등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무분별하게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공화당 모임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 인사들조차 이념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메카시 의원은 1954년 상원에서 불신임당하고 3년 뒤 48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공식 사인은 간염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